자, 오늘은 이제 호세아서 13장. 이제 한 장만 더 하면 호세아서가 끝이 납니다. 다음 주 저녁은 이 호세아서 책거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초콜릿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강의 끝나고 책거리 한번 했죠. 예, 다음 주 기대하시고, 크지 않은 초콜릿이지만 송이꿀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쳤다는 감을 잡기 위해서 초콜릿을 한 토막씩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도 그 힐링의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타락을 해서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와서 그 능력을 상실해서 그렇지, 그 여진이 아직도 그 타락한 인간의 삶 속에, 영역 속에 남아있어요. 하물며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은 얼마나 파워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또 외로울 때, 우울함이 들어올 때 항상 찬양을 하십시오. 큰 소리로 노래를 하십시오. 여호와를 높이십시오.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들이 실제로 사라집니다. 믿습니까? 제가 어제 어느 그 글을 읽다가 재밌는 사연 하나를 읽게 됐습니다. 그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조용필 씨 4집에 나왔던 노래를 했는데, 보니까 제가 조금 아는 노래예요. 비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기도하는, 그러면, 아! 소리 질질러요. 아시죠? 예. 어느 시골에 그 요양병원 원장이 이 매니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해서 얘기인즉슨 우리 병원에 지금 8년째 입원해 있는 14살 먹은 어린 여자아이가 있다. 장애를 가진 아이예요. 이 아이가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표정하고. 그런데 그 세상 노래에 불과한 조용필 씨의 그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8년 만에 반응을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깜짝 놀랐고 병원에서도 깜짝 놀랐죠. 전혀 반응이 없던 아이인데. 근데 돈이 좀 있었던 집안인 모양이에요. 넋두리 겸 한탄조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아유, 조용필 씨가 와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직접 한번 노래를 불러줬으면, 그냥 푸념처럼 한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원장 선생님에게 들어가서 그 매니저에게까지 전화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조용필 씨는 하룻밤에 한두 곡을 부르는데 개런티가 지금 돈으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받을 때랍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매니저가 조용필 씨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반응을 보기 위해서 전달을 한 겁니다. 묵묵히 담배를 피면서, 가수가 담배를 피웠던 모양이에요. 듣고 있다가 아무 소리 않고 담배를 부벼 끄더니, 가자. 그날 저녁에 네 군데 스케줄이 있었대요.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근데 그거 다 취소하고,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위약금 물고 차를 타고 바로 그 즉시 그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어린 소년을 찾았죠. 병원이 홀라당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정말 꿈같은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니까. 대스타가 이 시골 요양병원에 나타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는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원작자가, 원가수가 기도하는 그런 겁니다. 아이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CD에다가 친필로 사인해주고 이제 나오는데 그 부모도 어안이 없어가지고 벙벙해서 나가는 그 매니저를 붙잡고 어디로 돈을 붙여야 됩니까? 계좌번호 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조용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평생 번 돈보다, 그리고 앞으로 벌 돈보다 당신 딸의 오늘 흘린 눈물이 더 귀하고 값집니다. 그리고 사양하고 거절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너무 감동적이라 이거 누가 꾸며낸 얘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매니저가 직접 뭐 인터뷰 기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실화예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도 힐링이 있어요, 여러분. 치료가 돼요. 근데 하물며 살아있는 영혼들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능력이 나타날까요?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운명아 비켜라 하고는 찬양을 하십시오.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답답하고 옹졸했던 마음들이 눈녹듯 녹아지고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끝날 때 한 곡 더 부르고 끝납시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을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에브라임이 처음에 등장을 하죠. 이제 교독을 하신 분들은 이게 16절까지 있는데 왜 마지막 절은 주보사에서 실수를 했나? 그게 아니고 원 히브리 성경에 보면 사실 15절에서 끝나고 내용상 16절서부터는 14장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조금 더 한 걸음 충실하고자 오늘은 15절에서 끝이 나는데 한 절 한 절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가지 중요한 초점만 이 밤에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여기 지금 두 가지 죄를 지적하죠. 첫째는 자기를 높인 죄입니다. 교만한 죄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여러분 에브라임이라는 이 지파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두 배를 받았다. 다시 한번 두 배를 받았다. 에브라임은 두 배를 받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적게 받은 거예요? 복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복을 많이 받은 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었으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계기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시편 몇 군데를 한 두 군데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78편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우리 찬양대 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찬양대만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니 전쟁의 날에 물러가도다.
좀 고음으로 하세요. 고음으로. 이 사람이 길어 놓으면 확실히 음이 이렇게 높질 않아요. 예. 자, 여기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어느 날에 물러났어요?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나 버리고 맙니다. 이유는 10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뭐 했어요? 네, 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높인 죄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예요. 잊어버린 데서부터 뭐가 터지기 시작하죠? 불만과 불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종합적으로 광야의 여정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항상 감사가 사라지는 이면에는 언제나 잊어버려요. 구원을 잊어버리고 받은 복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불만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팽창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뭐 하죠? 자기를 높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났던 사건이 창세기 11장의 9장서부터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흩어짐을 면하고자 탑을 쌓자. 그래서 언어의 혼란이 일어나죠? 그겁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시편 30편을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30편 1절서부터 저하고 교독을 좀 하십시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 영적인 축복된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에는 형통이 두 단어로 사용이 돼요. 요셉에게 따라 붙었던 형통은 찰라흐라는 형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형통은 셀라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둘 다 번역 성경엔 한글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 똑같이 형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이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이 셀라흐는 세상적인 번영을 얘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자기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막 이 정도 되면 내가 이제 뭐 망할 리 있겠나? 이 정도 내가 쌓고 확보하고 손에 가진 것 있고 뭐 더 이상 누가 나를 흔들겠나? 그 자신감에 충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물질을 그만 의지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어요. 그 얘기예요. 9절, 6절 다시 보세요. 내가 형통할 때에, 잘 나갈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인생들이 이 세상을 의지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독한 바람 앞에, 동풍 바람 앞에 모든 게 일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경험을 해요. 저도 그런 사람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뭐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뒤로 넘어져도 잘 돼요. 어떤 사람은 접시매에 빠져도 죽는데 넘어지는데도 넘어진 곳에 막 산삼이 나오고 인삼이 나오고 막 그래요. 미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형통할 때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고백했대요. 그리고 나서 깨닫고 쓴 시입니다. 자, 7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옵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을 추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지독한 폭풍 앞에 세워지고 나서야 이것이 하나님이 거둬감은 바람 같은 것이고 아침이슬 같은 것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5절에 이런 아주 묘한 고백을 하나 남기죠. 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노여움은 아픔. 노여움이 뭐예요? 노여움. 이 노여움이라는 말은 뜻밖에도 하나님이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노여움이래요. 어떤 역설적 의미가 살금살금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죽었던 영혼에 노여움이라는 방식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노여움이래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멸망으로 가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이 아프, 노여움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콧구멍에다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노여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겪고 난 후에야 고백하게 된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서야 모든 게 재처럼 한순간에 날아가는 걸 보고서야 주님만이 내 영원한 반석임을 토하게 되는 거죠. 오늘 호세아 13장도 결국은 그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2절 보시면 2절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원문에는 금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으로 금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뭘 부어 만들죠?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으로 만든 것이오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구름 쉬 사라지는 이슬 타장마당의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여러분 높은 고갯길을 이른 아침 넘어오다 보면 또 제주 선교 가셨던 분들은 이른 아침에 이제 공항을 가기 위해서 그 한라산을 넘어가게 되죠. 제가 오는데도 안개가 뭐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빽 끼었더라고요. 근데 그 안개를 다 거두어서 모으면 이 컵에 물 한 잔 양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물 한 잔 양도 안 되는 게 사람을 가리우고 겁먹게 만들죠. 아침 안개 같은 거라고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든든히 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가치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붙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앞에다가 절을 하죠. 어느 사람이 산에 올라갔는데 너무 갑자기 볼 일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깊은 산속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해서 이제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볼 일을 보고 그냥 오기가 조금 찝찝해가지고 이렇게 납작한 돌을 그냥 가리울 겸 해서 이렇게 덮어놨대요. 그리고 오래 있다가 그 산을 다시 등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현장이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거길 슬쩍 들러서 가보니까 거기에 돌탑들이 이렇게 쌓여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이러고 있더래, 이러고. 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자기가 쌓아놓고 자기가 토해놓은 곳에다가 그와 같이 절을 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그래요. 우리도 잊고 영으로 죽은 사람은 아예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여기서는 어느 문학가가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3절에 쉬 사라지는 아침이슬, 아침구름, 타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인생들이 의지하는 그 은, 금들이.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첫 전투를 명령하실 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뭐는 전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금과 은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하나님이 그거 탐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은금은 이 땅의 인생들이 제일 의지하는 최절정의 가치입니다. 상징적 가치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면의 영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이 땅은 너희의 은금의 실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내 은혜로 누리는 땅이다. 그리고 내 통치 밑에서 있어야만 이 땅의 은혜를 너희들이 네 것으로 받을 수 있다. 은금을 바치게 함으로써 이 땅의 가치에 대해서 의지하지 말 것을,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철저하게 연단시키는 차원에서 은금을 바칠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어깁니까? 아간이 어기죠. 장막 밑에 은금을 감춥니다. 그게 탈로가 나죠. 그게 장막의 죄입니다. 공동체의 죄라는 얘기죠. 아간 한 사람이 실수를 했지만 그 죄를 아간 한 사람이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죄로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예요. 왜? 장차 신약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원리가 맞습니다. 우리 형제의 넘어짐 연약함에 대해서 함부로 고발하고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먼저 고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내 연약함으로, 내 아픔으로, 내 지체의 고통으로 같은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 그 자격 없어요. 정말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 형제가 넘어진 그 아픔에 내가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 전제 과정 없이 고발을 위한, 비난을 위한, 정죄를 위한 정죄 비난 고발이라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뭔가 생명 공동체는 입장이 달라야 돼요. 차원이 달라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범죄는 우상 숭배를 넘어서 자기 확장을 위해서 두려움의 발로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자, 13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누구를 잊었느니라? 나를 잊었느니라. 나를 잊었느니라. 그래서 잊어버림의 반대말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미국에서는 감사절을 뭐라 그러죠? Thanksgiving이라고 그래요. 그 말이 어디서 유래됩니까? Thinking. 생각하라. 기억하라. 신명기, 민수기, 출애굽기 모든 하나님의 일관된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주제가 여호와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에게 그 기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느 곳이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승리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즐거울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기 어려울 때,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하루 종일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두들겨 맞았는데도 밤에 옥중에 털을 흔들어버리는 기도와 찬양을 그 감옥에서 터뜨리지 않습니까? 정신이 나갔나요? 얼마나 아팠을 텐데. 잠 못 이루는 고통이 뼈마디를 쑤셨을 텐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터뜨려냅니다. 모든 죄수들이 그 신비한 영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조여히 조명하시는 은혜 앞에 압도당하죠.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어요? 행복해서 찬양했나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그 찬양은 순전한 찬양이고 순전한 기쁨이었어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토록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나를 이 빌립보 마게다냐 쪽으로 밀어넣으시더니 하나님이 갈아서 왔는데 기다리는 건 매질이고 투옥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게 돼 있구나. 이제야 복음의 행로를 보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세상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흉내낼 수 없는 그 복음의 희열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몸이 괴로운 게 능사냐? 내가 벗겨지는 게 능사냐? 매맞는 게 능사냐? 이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죠? 예, 그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고 그 노래는 보통 노래가 아니에요. 온 마게도냐 대륙의 어둠을 흩어버리는 노래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어둠의 영역마다 거두어집니다. 나타납니다. 우리 양찬양 자매가 가는 그 예루살렘 현장에도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잊어버려서 그래요. 누구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 다 뭐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이래서 뭐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가만히 들어보면 답이 딱 나와요. 하나, 배가 불러서 그렇구나. 진짜입니다. 배가 불러서 나오는 불평이 많아요. 단칸방에 다섯 식구가 살 때는 안 싸웠는데 방이 한 개 더 생기니까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장남만 사람이야? 차남은 왜 차별해? 왜 안 줘? 나도 방 하나 줘. 단칸방에서 칼잠 잘 때는 그런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없었어요. 근데 점점 더 잘 살게 되니까 이제 방마다 테레비 놓고 이제 네 방 내 방 문 닫아 걸고. 전 그래서 우리 집에 원칙이 있어요. 아들 딸에게 절대 방문 걸으면 죽는다 너희들. 못 걸게 돼 있어요. 아, 한 집에 살면서 왜 방문을 걸어 잠궈요? 방문 걸어 잠그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고 걸어 잠그지 마세요. 한 집에 살면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나가 살든가 독립하든가.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맞죠? 전 틀린 말 안 해요. 한 집에 살면서 왜 방문 걸어 잠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자, 우리 이제 결론을 향해서 11절을 보십시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선지자에게 뭘 요구했죠? 우리도 왕을 달라.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저 세상의 제도인 왕을 달라. 이뻐서 좋나요? 그래, 겪어봐라. 겪어봐라. 하나님이 참 우리를 양육하시고 다루는 방법이 굉장히 좀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하는 일과 얼마나 정서가 같은지 몰라요. 그럼 겪어봐라. 그래서 왕을 줬어요. 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중후장대하고 인물 중에 인물.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죠? 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크면 불안해요. 저 걸음걸이나 제대로 걸을까? 일단 작으면 안정스럽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잖아요. 단단해 보이고 뭐 속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뽑은 정말 사울은 백성들이 눈에 혹했어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독일 교회가 한때는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임무를 기준으로 뽑은 적이 있습니다. 실지예요. 그래도 좀 이렇게 리더인데 매주 청중들 앞에 서는 사람인데 그래도 좀 보기 흉하진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이게 얼마나 세속적 가치입니까. 그런 거 보면 3.1교회가 영성이 있어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을 두고 봐야 알겠죠. 두고 봐야. 사람은 1, 2년으로 속을 몰라요. 서로가. 최소한 10년은 가봐야죠. 10년은. 근데 10년이 지나도 사람 속은 모르겠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 속 같아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을 세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왕을 주죠. 누굽니까? 그 다윗을 왜 줍니까? 다윗은 집안의 막내였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어요. 왜 다윗을 세웠죠? 둘째 왕이에요. 그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제도인 왕제도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 아니다. 더더군다나 왕이 너희를 구원하는 거 아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시다. 그 메시지를 담아낸 게 다윗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 중의 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줬죠. 오늘도 사실 본문 속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만나를 줬어요. 만나를 준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백성들이 빵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혼장담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격을 해가지고 준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 수준을 아직 모르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준 겁니다. 뭐? 빵 문제만 해결되면 나를 잘 섬겨? 아직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만나를 줍니다. 매일 비같이 만나가 내려요. 만나볶음, 만나무침. 모든 게 만나. 근데 40년 결과가 뭐예요? 신명기서에. 40년 결과가 뭐예요? 하루도 불평하지 않는 세월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40년의 총정리를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누굴 보게 하세요? 만나가 누구예요? 신약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자기 좌절, 자기 절망을 통해서. 뭐 만나만 해결되면, 떡만 해결되면 나를 잘 섬겨? 아니다. 그래서 8장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에 보시면 3절. 3절을 읽기 전에 2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하시며
맞추시며
너를 뭐 하사
시험하사.
이 시험은 테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은 너희가 몇 점짜리인지 내가 확인시켜 줄게. 그 시험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3절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40년 아무것도 없는 씨 한 줌 뿌릴 것도 없는 땅에서 이들을 인도하셨어요. 완전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고 섬겼고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확인이 된 거죠. 스스로 어떻게 아 인간은 빵의 문제가 해결이 돼도 고쳐지지 않는구나. 이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다고 함부로 물질로 선교를 해서는 큰일 납니다.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매개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아주 제일 최악의 방법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로 낮추시며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왜? 이스라엘은 떡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그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독생자가 영광으로 이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 인간은 육신의 떡으로 해결받게 돼 있어요. 예수라는 생명의 떡으로 해결받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13장에서 결론이 이렇게 결론이 나요.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자, 13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애가 산문에 있어요. 걸려있어요. 왜?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철저한 좌절과 절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가 산문에 걸려서 해산을 못해요. 해산할 능력이 없어요. 해산을 해야 애가 살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14절 내가 그들을 스월의 권세 속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누가 이 본문을 인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넘어갑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15장 5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왜 바울이 이 얘기를 갖다 썼을까요? 호세아서는 이 얘기를 왜 결론으로 13장을 마감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가 산문에 걸렸는데 인간의 실력으로는 해산할 구원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자기 죽음 안에다가 율법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능력 없는 인생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죽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의 첫 열매, 생명의 열매가 됨으로써 우리를 이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뭘 선언합니까?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의 고발, 죄의 고발로부터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습니까? 자유하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해요. 사망아! 율법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김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니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이 대신 오셔서 우리를 묶어가지고 십자가에다가 같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값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 두 배나 은혜를 받은 에브라임, 우리와 같은 인생들에게 소망을 누구로 지시하고 있는가 하면 오실 그리스도. 그분만이 소망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이렇게 복음을 담아서 하는 겁니다. 계속 율법은 우리를 고발해요. 네가 그러고도 그때마다 우리는 이 부활장을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이제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고발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누구도 우리에 대해서 이제는 고발하지 못해요.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이 주는 진정한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3일의 청년들, 3일의 성도들이 더욱더 이 신실한 복음의 은혜 앞에 더욱더 주의 일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은혜로다 우리 찬양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은혜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찬양으로 노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은 선교 일정을 위해서 조목조목 지역을 불러가면서 영덕울진, 대만, 일본, 특별히 캄보디아, 미얀마, 농어촌, 군선교, 수도권선교, 이 모든 남은 일정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보여지게 하시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확인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삼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만 지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는 잠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동력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몽길을 떠나는 양 찬양자매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